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는 포켓몬빵 얘기 들어보셨죠? 20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만화 포켓몬 몬스터에 등장하는 주머니 괴물 포켓몬 띠부실이 들어있어서라는데요. 그래서인지 빵은 관심이 없고 띠부실만 모으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는 빵을 사서 띠부실만 빼고 그대로 되팔기를 한다는데요. 포켓몬 빵 되팔기 해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엄마들 모임에 나갔더니 어떤 엄마가 드디어 이 포켓몬 빵을 사서 아이에게 줬다면서 제대로 부모 노릇 한번 했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하길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정말 이게 굉장히 화제인가 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빵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씰 없이 빵을 판다는 글이나 빵만 구매한다는 글을 신속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빵 자체를 구매하기 어렵다 보니 웃돈을 주고 다시 팔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개봉한 빵을 중고마켓이나 오프라인에서 대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뜯으면 그 이후로 당연히 빵에 유해세균이 오염이 될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포켓몬빵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되판다는 뜻의 리셀이나 재테크의 테크, 합친 말로 리셀 테크가 요즘 확산되고 있는데요. 희소성을 지닌 한정판 상품이나 소장가치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차익을 붙여서 비싼 가격에 되팔고 수익을 남기는 재테크를 말하는 건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거래를 하면서 리셀 테크를 하고 있는데, 자,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는 식품, 빵이나 음식물, 이렇게 개봉 분해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우리 백수연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50 후반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퇴직하고 더 열심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차에 보니 차 안에 목욕용품은 물론이고 못 보던 운동복에 양말과 속옷까지 있었죠.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 거가 아니라고 얼버무리고요.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평생 안 바꾸던 핸드폰 비번도 바꾸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자고 있던 남편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거저거 생각나는 대로 비번을 풀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이런 문자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고 동호회에서 운동하면서 만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식 보기 창피하니 그만 정리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산 적 없는데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고 연금 받는 거 나누며 각자 노후는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이른을 앞두고 이혼을 하는 게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면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명인 생활비 통장에 비밀번호도 바꾸고 생활비도 못 주겠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자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은 또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겠다고 아파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백소연 변호사님. 일단 남편의 그간 행동, 이거 부정행위로 볼수 있겠습니까?
네, 부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들을 간통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요. 간통 증거는 없어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또 남편도 만나는 사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연자인 아내가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비도 안 주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빈번히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곤혹스럽고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사실 남편 혹은 부인이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부부 재산이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되어 있거나 다행히 상대 배우자보다 내가 사실 보유하는 재산이 좀 더 많으면 이런 문제나 이제 생기지 않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게요.
네, 사연처럼 이제 부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이제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이제 남편 월급 통장을 사실 부인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부인이 이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아내분이 아파트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어떨까요?
좀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데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나중에 내가 받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의 상황은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네.
혹여라도 남편이 재산을 처분을 할까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었을 경우에 남편이 이 같은 경우에 그럼 당신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으니 소송을 제기해라 즉 이제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제소명령을 신청을 하면 결국 나는 가압류나 가처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안 그러니까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인의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부부 별산주의라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이렇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지금 민법상으로 당장 아파트 처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혼을 할 거니까 재산분할을 받을 거고 그러니 이 아파트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남편이 그러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제소 명령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소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소 명령은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당사자한테 본안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소 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소제기를 안 하면 어렵게 이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경우에 가압류나 가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에서처럼 이제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 같으면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에 앞서서 이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제소 명령은 얼마 정도 안에 뭐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나옵니까?
보통 이제 제소 명령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한 달 안에 소제기를 해라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본인의 고민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소 명령을 받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안 하면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더라도 이게 이제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네네.
거죠. 결국에는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혼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실효성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부부간에는 부양하고 동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뒤팔아버리고 생활비 안 주는 건 사실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양료를 달라, 나를 부양하라 라고 이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하고 내가 받을 부양료 액수만큼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이제 감유하는 방법 또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뭐
현실적으로
얼마
재산 분할에 미치지는 않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양료로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한 대략 양육비하고 좀 비교해서 견져보면 3년치 정도 부양료는 가압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실효적으로 집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사실 뭐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부양료 3년치면 얼마 안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집을 직접적으로 처분하게 못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그래도 좀 둘 사이를 헤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보는 조치도 좀 취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상담을 쭉 듣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 약자인 입장에서 본인의 명의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 싶으니까.
네, 안타깝지만.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리안나의 테커버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